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저의 하나님, 저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도 버릴 두려워서도 아니요,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저를 온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천국의 영예도 상을 원해서도 아니요, 저를 먼저 사랑하시고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를 온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죽게 가는 길, 함께 가는 길이란 주제로 2023년 시카고 한국 시엘시 이니아쇼 침묵 규정을 메리타운에서 시작합니다. 당신께서 친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주셔서 당신의 깊은 자유와 당신의 넓은 마음을 깊이 깨닫고 느끼고 맞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나누어드린 작은 상고는 이거는 그 스페인의 하비에르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이 하셨던 그 생가에 있는 그 십자가 고상입니다. 그래서 웃는 모습인 듯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거기 방문했을 때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표정하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미사 때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준비한 표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건 아마 30배, 60회, 100회 이상으로 많은 은총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 이니아쇼 영신순에 따르면 하루에 4번 내지 5번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번 기도할 때 약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 준비를 약 15분 정도 하고 기도를 1시간 정도 하고 기도 성찰을 15분 정도 하는 거예요. 기도 준비, 기도, 기도 성찰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이후에 구체적으로 같이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4번 정도 하시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표를 잘 짜야 돼요. 아, 내가 기도를 하려면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언제 기도할 것인가, 또 언제 산책할 것인가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되고 또 여러분도 면담도 하셔야 되니까 그 면담 시간도 잘 고려해서 일정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면담하실 분하고 짧은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피정자 폴더에 그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따라오시면 기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그 기도의 그 주된 지향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 함께 하고자 하는 기도는 하느님과 친밀한 만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다.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라는 것. 그래서 이 기도는 그 친밀한 만남인데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생각과 감정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서로 표현하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서로 듣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하느님도 늘 하시듯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만남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만남이 있을 땐 반드시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자리에 은총이 자란다. 우리는 은총이 필요한 존재이죠. 우리는 하느님 없이 온전히 설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총이 필요한데 그런 은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 진실할 필요가 있죠. 하느님은 늘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진실과 하느님의 진실이 만나고 그 안에서 많은 은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뭐 기도 방법에 대해서 뭐 묵상, 관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각자 그 자기에게 알맞는 기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관계는 고유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녀가 뭐 둘, 셋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자녀와의 관계가 동일한가요? 첫째와 둘째 관계가 다르죠. 그렇죠?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맺는 하느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고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이 고유하기 때문에 기도 방법도 고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알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세월에 따라서 또 영적 성장에 따라서 기도 방법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 좋았었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또 새로운 방법을 하는 것이 더 기도를 깊일 수가 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여러분의 기도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좋은 방법을 찾아간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음을 여는 것,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소아 데레사 성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도란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한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인간은 묘한 존재예요. 되게 복잡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인데 하느님께 다가가서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하느님을 회피하는 움직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을 열고자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닫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기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기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서 늘 내 마음이 충분히 열려 있는가 그리고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건 은총이에요. 아, 내가 하느님한테는 이러한 이야기는 못하네. 이런 표현은 못하고 있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그 하느님한테 화가 나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느님한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하느님은 잘못이 없으실 텐데 하느님한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화를 억누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화를 억누르면 마음이 다치는 거죠. 하느님을 향해서. 네, 그래서 이러한 닫혀있는 상태를 만약에 알게 되는 것만 해도 큰 은총이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좀 내 마음의 상태도 잘 살피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니아시오의 영신순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묵상과 관상을 이야기하는데 예, 주로 특히 이 피정 중에는 성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가 다른 특별한 자료를 드리지 않고요. 성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묵상과 관상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묵상은 좀 더 이제 지적인 것이고 관상은 좀 더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보죠. 제가 써놓은 거. 묵상은 하느님의 사랑에 비추어 특정한 성서 말씀을 의지적으로 집중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는 기도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새롭고 깊은 이해를 구하는 진지하고 건강한 이성의 활동이다.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하는 기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깨달음, 통찰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묵상이고요. 예, 관상은 그 상상력을 사용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관상은 주로 상상력을 사용하여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 그들의 대화, 행동에 주의 집중하는 기도 방식이다. 하느님을 내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사랑을 깊여 나간다. 관상에서 그 관자가 볼 관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그래서 상상력을 통해서 이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분께 그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네, 그러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깊은 탄식을 하면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그러한 성서의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때 그것을 잘 인지 못하고 살 수가 있죠. 그런데 기도 안에서 우리가 묵상이나 관상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의지적으로 내 이성적인 능력으로 분석을 해내는 것보다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어떠한 그 새로운 깨달음을 얻거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큰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성령을 따라서 좀 수동적으로 기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그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 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묵상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남성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은 그 복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어부를 부르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대충 아실 텐데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알 것 같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호숫가에 서가지고 그 어부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아 뭐 이렇게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이제 그물을 던지라 그러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기를 끌고 이제 배를 끌고 뭍으로 나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한번 같이 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읽다가 고기를 많이 잡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큰 울림을 받은 이유는 베드로가 아주 겸손해서 주님에게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끌렸다. 나는 자신감을 잃고 힘들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내 생각에 베드로는 전형적인 남자로 보인다. 그는 그때 수치감을 느꼈다. 남자로서 쉬운 일은 아니다. 남자는 능력을 보여주고 통제하고 싶어한다. 베드로는 무수하게 많이 잡힌 고기를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한 말은 나는 이 일을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으니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 이분은 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그 집중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어떠한 의미를 발견한 것이죠. 예,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남자들의 경향, 어떤 사람의 경향을 이야기하면서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베드로의 그 당황스러운 모습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떤 주석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주석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이분이 기도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분에게. 근데 저도 이런 생각에 좀 동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선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죠. 그런데 그 너무 착한 사람 만나서 당황해 보신 적 있어요? 글쎄, 가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무한한 선이라는 것이, 하느님은 무한하신 선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느님한테, 하느님을 아무리 화나게 해서 뭐 어떻게 하느님이 나쁘게 행동을 하려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용서하는 분이거든요. 이런 무한한 선 앞에서 인간은 크게 당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삶의 방식과 하느님하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이 베드로는 정말 당황한 거예요. 이런 분이 있나? 이건 내가 삶의 체험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분은 업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분이죠. 근데 자기 삶의 체험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분을 초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잘 알아보신 것이고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 초대해서 베드로와 함께 하느님 나라 건설의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묵상입니다. 예, 이런 것이 묵상이고요. 그 다음에 관상. 관상이 조금 더 생소할 수 있는데 관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관상의 예는 그 이성서 구절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이성서 구절은 에체호모라고 굉장히 유명한 성서 구절입니다. 자, 이 사람이라는 뜻인데 에체호모가 그걸 한번 같이 보죠. 성서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자,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때 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이 요한복음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또 그 많은 예술가들의 어떤 모티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도 이제 에체호모라는 제목이거든요. 여러분이 에체호모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림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누구 그림일 것 같아요? 카라바지오입니다. 카라바지오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제 느낌으로는 이 그림이 그 예수님을 좀 말없는 어린 양처럼 묘사한 것 같아요. 그 부당한 재판에 저항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말없는 어린 양, 어떤 겸손하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고요. 네,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한 여자분이 한 여성 신자분이 기도를 했고 그 관상기도 하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간단하게 적은 것입니다. 제가 그 체험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이 내 마음과 상상 안에서 살아 움직였다. 나는 본시오 필라도와 당신을 고발하는 이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이 당신의 죽음을 요구하는 순간에 어떻게 그 자리에 그렇게 평화롭게 서 계실 수 있는지 신비로웠다. 내 자신을 그 장면에 완전히 몰입하고 주님의 평화로움과 침착함을 느끼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다. 그래, 나를 가져가거라. 나의 죽음이 너희에게 구원을 줄 터이니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거라. 나는 성부께서 예수님을 꼭 안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내 자신을 그들에게 넘겨주거라. 나는 너를 결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나의 품 안에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다. 긴 기도 후에 나는 성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내 안에도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안아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 품 안에서 너는 안전하다. 이렇게 기도 감상문을 썼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보면은 첫 번째, 그 이 장면이 내 마음과 상상 안에서 살아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뭐 30분 정도는 계속 자기 의지적으로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 되새기면서 이것을 상상해 보려고 애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자기 의지를 넘어서서 그 자기 마음 안에서 어떤 이 장면이 살아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장면이 좀 어떤 성령의 흐름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어떠한 상상의 목적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점을 맞췄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어떻게 생겼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이고 관심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상상을 해야죠. 상상을 할 때는.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다른 분을 잘 이해하려면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외모를 떠나서. 그것이 중요한데 이분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화로움과 침착함을 느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평화로움과 침착함을 느낀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그 상상 안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성부와 성자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성부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도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그 안아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나도 안아주고 지켜주신다는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항상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잘 깨닫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얻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건 별로 좋지가 못해요. 그 혼돈이 있고 어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는 먼저 주님을 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잘 바라보고 충분히 바라보고 그리고 여력이 있거나 초대가 있으면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런 순서가 나오죠. 주님을 계속 바라봤고 주님과 성부의 관계를 바라봤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온 거예요.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뭐 자기 힘든 거 뭐 자기 생활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좀 순서 정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다. 요 순서 어기면 되게 좀 곤란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각자 기도의 체험이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이 옳다, 뭐 나의 기도 체험이 뭐 유일하게 그 권위 있는 해석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가 내 삶에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다른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그 에체 호모, 자 이 사람이오를 가지고 많은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다고 그랬죠. 이것도 하나의 그림이에요. 이거는 안토니오 시세리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 좀 되게 다르죠. 예수님을 뒤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상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정면으로 보지만 어떤 사람은 뒷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옆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발만 보고 어떤 사람은 뭐 머리카락만 보고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근데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특별히 뭐 문제 삼으실 필요 없고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이분은 뒷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딱 느낌이 어떠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건장해 보이지 않나요? 좀? 이렇게? 예. 좀 운동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 느낌에는 예수님이 그 어떤 뭐 마치 대관식에 등장하는 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왕의 그 권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형을 받아들이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또 이것도 이분의 통찰이죠. 예, 통찰입니다. 이분한테 의미가 있는 거고 존중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현대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이건 노비스 코린스라는 분인데, 여기서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누구겠어요? 그 본시오 필라토하고 예수님하고 군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색깔이 중요한 것 같죠? 가운데 있는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그 이쪽에서 보니까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본시오 필라토고 왼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군인입니다. 그래서 뭐저 다는 뭐잘 이해 못하겠지만 이 현대 화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예수님의 어떤 뜨거운 마음, 사랑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표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좀 추상적인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어떤 분은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꼭 이미지가 무슨 영화처럼 꼭 뚜렷해야 되는 거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뭐 제가 볼 때는 뭐꼭 그림이 꼭 그려지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어? 예수님께서 그 나와 함께 한다. 예수님이란 분이 있고 내가 그분께 표현할 수 있고 그분의 어떤 나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돼요. 그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뭐 어떠한 특정 형태로 상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 자신의 뭐야 기도를 기도의 폭을 좁히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그 폴란드의 한 성인이 그리는 거예요. 성 알베르토, 그 알베르토라고 이건 프란치스카네, 프란치스코 회의 그 수사님이 그린 그 애체 혼모입니다. 또 고유한 느낌이 있죠. 성인이 그러셔서 그런지 좀더 성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좀더 초월적이면서 약간 좀 수도자적인 이미지도 있고, 왠지 모르게 그 동유럽, 동방교회의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뭐 각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유하게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관상의 목적이 될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상은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것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뵙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한 관상의 논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그 이유는 뭐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전통 안에서 그 관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닮아간다는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동양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긴 해요. 그렇죠? 뭐 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산처럼 되고 뭐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 바다처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그런 맥락과 비슷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닮아가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알고 그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관상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뭐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그 기도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기도 실습하고 강의를 할 텐데요.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하나의 성경구절도 묵상과 관상으로 양쪽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분은 묵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관상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뭐 미리 정할 수도 있지만 굳이 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묵상과 관상이 뭐 이렇게 제가 어떤 구분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기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묵상으로 시작했다가 관상으로 갈 수 있고 관상으로 하다가 묵상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이걸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생각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뭐 모든 정신적인 능력,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사고와 더불어서 상상력 뭐 이런 거 다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무대적으로 내가 감상 기도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니.
네, 뭐 미리 뭐 나는 이 기도는 관상이야, 이 기도는 묵상이야 뭐 이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면 되죠. 뭐. 예. 예. 그래서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실습을 할 것이고 또 제가 또 강의 끝날 때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지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따라서 하시면서 또 면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체험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배울 수 있을 겁니다.